라디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한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늘 오전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인도태평양 안보와 번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한반도 방위 공약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도 이날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 지역 평화와 번영에 기반이 된 동맹의 발전에 대해 긴밀히 소통할 것을 제안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내년 1월 20일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통령 취임 이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전 부통령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호주 정상들과도 미 선거 이후 처음으로 통화하고 기후변화와 지역 안보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한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비서실장에 론 클레인 씨를 임명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클레인 씨가 깊고 다양한 경륜을 갖춘 인물이라며 위기 시기에 나라를 단합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클레인 씨는 바이든 전 부통령 시절 비서실장 그리고 1980년대 상원법사위원장 시절 수석보좌관을 지냈습니다. 또 이번 대선에서는 바이든 후보 선거 캠프를 이끌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토론 준비 등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클레인 비서실장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신뢰를 받게 돼 영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콩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입법회 야당 의원 4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은 어제 중국의 홍콩 높은 수준 자치권을 보장해준 하나의 국가, 두개의 체제, 즉 일국 양제 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홍콩 정부는 입법회 야당 소속 의원 4명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새로운 의원직 기준을 정한 데 따른 조치로 이들이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그 자격을 잃게 됩니다.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의원 15명은 이번 조치에 대한 항의 표시로 오늘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홍콩 주민들을 탄압한 중국 관리 4명을 제재한 데 이어 중국과 홍콩 당국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이 2015년 세계 강대국과 체결한 핵협정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어제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란이 지난 2일 현재 전용축 우라늄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며 이는 핵합의에서 정한 양의 12배를 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란이 중부 나탄즈 인근 핵시설 지하에 첨단 원심분리기를 재배치할 계획이라면서 부분적으로 이전을 완료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다음 주 일본 도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바흐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도쿄올림픽이 연기된 이후 처음입니다. 바흐 위원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화상회의 후 기자들에게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준비 상황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15일부터 18일까지 도쿄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이번 방문 중 올림픽이 열리게 될 국립경기장과 선수촌을 점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 취소가 논의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도로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주들이 자택 대피 조치를 다시 도입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나섰습니다. 네바다와 위스콘신, 매사추세츠, 로아일랜드 주 등은 기업체에 자택 근무를 권고하고 주민들도 긴급한 일이 없는 한 집에 머물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오늘 현재 5,217만여 명에 달했고 사망자도 128만 5천여 명에 달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정권 인수 준비에 나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은 선거 결과 확정 중단 요구 등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차기 행정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늘 첫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한국계인 미셸 박스틸 후보가 미 연방 하원에 당선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한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연방정부 검토팀을 발족하는 등 정권 인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은 선거 결과 확정 중단 요구 등 소송전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1일 재향 군인의 날을 맞아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또 이날 성명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서 미국 국민이 내게 부여한 명예와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든 퇴역 장병들은 내가 당신의 희생을 존중하고 당신의 헌신을 이해하며 당신이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가치를 절대 배반하지 않는 최고 통수권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정권 인수를 위한 준비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추수감사절 이전 장관 지명자 일부를 발표할 수 있길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I hope we're able to be in a position to let people know at least a couple that we want before Thanksgiving, and we'll just work this out.
11에는 정부 출범에 앞서 연방정부 각 부처와 기관의 운영을 검토할 기관 검토팀을 발족하고 합류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인수팀은 이들이 각 부처의 운영을 이해하고 원활한 권력 이양을 보장하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그리고 새 행정부 내각이 취임 첫날부터 성공적으로 업무에 착수하도록 준비하는 일을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직은 백악관 내 부서와 연방정부 부처, 기관별로 39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을 포함해 민간 연구기관, 학계, 노동자 조직, 시민단체 등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국무부 검토팀장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를 지낸 국제 컨설팅 회사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수석 부대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바이든 부통령의 참모로 일한 제프리 프레스코트 전 NSC 선임국장이 또 정보기관은 스테파니 오설리반 전 국가정보국 수석부국장이 검토 임무를 책임집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정보기관 검토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정보국 DNI에서 대북 정보를 다뤘던 정박 선임연구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력 승계 과정을 다룬 채 김정은 되기를 출간했으며 바이든 전 부통령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합류한 인사들 가운데 일부는 새 행정부에서도 중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조달청이 당선인을 공식 확정하기 전까지는 바이든 전 부통령 측 검토팀은 연방 정부와 관리들을 직접 접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인수팀은 당선인 확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부기관 운영을 밀접하게 관찰해온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 싱크탱크, 노동자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의 만남을 통해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향 군인의 날을 맞아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지난 5일 대선 결과 불복 입장을 밝힌 백악관 기자회견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이었지만 별도의 발언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날도 트위터를 통해 우리가 이겼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래드 레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이날 조지아주가 완전한 수작업을 통한 재검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process. It is a process defined by law.
바이든 전 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약 0.3%포인트, 14,000표가량의 차이로 승리했는데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득표 격차가 0.5%포인트 이하면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캠프와 공화당은 조지아주에서의 개표 오류와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개표 결과 확정 이전에 수작업 재검표를 요구하는 서한을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보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니아주에 이어 미시간주에 대해서도 10일 개표 결과 승인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미시간과 네바다,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조지아 등 적어도 5개 주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늘 첫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2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미 대선 이후 첫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을 포함해 양국 간 공동 과제에 협력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문 대통령의 승리 축하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서 양국 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칭찬하면서 전염병 대처와 글로벌 보건안전 구축, 글로벌 경기 회복 부양에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또 북한부터 기후변화까지 공동의 다른 도전과제에 관해서도 문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주주의 강화에 관한 상호 관심뿐만 아니라 미한 동맹을 뒷받침할 공동의 가치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보도자료는 설명했습니다. 강민석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줄곧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특히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최근에 한국의 한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 양국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두 사람의 통화 내용 가운데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인상을 주고 있다며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지금 바이든 캠프는 아직 대북 정책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검토 중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원하는 어떤 평화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얘기를 섣불리 꺼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서 신중하고 좀 조심스럽게 다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이날 통화는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폐기하고 전통적 동맹 복원과 다자주의를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 이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동맹국 정상과도 통화했습니다. 박원권 교수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대외정책 공약으로 얘기를 했던 세 가지, 다자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복원, 그리고 동맹. 그 세 가지가 다 뭉쳐진 것이 지금 세 국가, 이번에 했던 자유민주주의 미국의 인도태평양의 핵심 세 국가와의 통화였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협력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이번 통화 내용과 관련해 미한 동맹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중국 견제 전략으로서 중국과의 갈등을 내포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동참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가 유력해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려면 기존의 틀을 벗어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했던 탑다운 방식 정상 외교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렸는데요. BOA가 다섯 차례에 걸쳐 바이든 전 부통령 집권 시 북핵 등 한반도 현안들의 전망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미북 협상 진전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문제의 진전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BOA의 질문에 미국의 전문가들은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북한 문제가 진전을 보일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며 대부분 회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내년 초 취임이 유력해진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북한 문제는 다른 여러 사안들에 비해 우선순위가 많이 밀린다는 점과 북한 문제는 이전 행정부를 거쳐오면서 시도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소진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마저 분명치 않아 새 행정부가 굳이 실패 위험을 감수하면서 해결에 나설 가능성이 있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다만 진전을 이루기 위해 양측이 취할 수 있는 원론적 접근법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국이 비핵화를 최종 목적으로 두지 않고 군축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 북한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 상태에서 북한의 추가 핵 개발 중단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한 대화가 현실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I think the approach is to have a simple concept that North Korea needs to verifiably dismantle its production capability so it cannot make any more bombs. But we will tolerate North Korea temporarily.
북한이 핵 개발 역량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해 추가로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간단한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 개발 역량을 폐기할 때 일부 혹은 대부분의 유엔 제재가 해제될 것임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이런 방식이 합의를 달성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국이나 중국이 이런 방안에 동의할지 확인한 뒤 북한과 접촉해 초기 반응을 살피고 이후 실무진의 협상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상회담에서 이를 공식화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헨런 연구원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런 접근법을 시도할지 분명치 않을 뿐더러 북한도 이런 방안에 동의하지 않겠다며 제시하는 이유가 매우 많을 수 있다며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분석했습니다. 켄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도 북한이 움직이는 건 미국이 무엇을 제안할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사실상 동결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t really comes down to what is the United States willing to do? What are they willing to accept in terms of returning the negotiating table and negotiating?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고 북한과 협상을 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이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게 무엇인지가 먼저 살펴볼 사안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비핵화를 떠나 이런 작은 틈새를 열 의지가 있고 더 나아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잠재적인 동결에 대해 논의한다는 건 매우 현실적인 외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고스 국장 역시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이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건 새로운 전략인데 바이든 전 부통령 주변에 1990년대 말 클린턴 행정부 때 인사들이 있다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인사들이 대북 정책을 꾸린다면 사실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조건으로 한 대화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핵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not agree with any such concessions. I think the issue is there needs to be a discussion with the North Koreans and see what
제재 완화와 같은 양보보다는 북한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시작도 하기 전에 하는 양보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북한은 종종 선의의 제스처마저 약함으로 받아들이는 실수를 저지른다며 이에 대해 조심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의제, 즉 비핵화와 같은 미국의 중요한 사안을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최소한 현 시점 북한이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한 것이 분명해졌다며 그렇다면 북한과 군축 합의를 해야 할 텐데 과연 미국이 준비가 됐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And so the policy issue they're going to have to decide is Are we prepared to make an arms control deal with North Korea?
매닝 연구원은 특히 군축과 같은 조치는 중간 과정으로 묘사되겠지만 실제로는 최종 단계라면서 이런 접근법이 의회의 지지를 받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의 진전 여부가 북한의 도발 여부에 달려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수미 대리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 연구원은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이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 지금처럼 도발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my recommendation is to send a clear signal to North Korea, perhaps through South Korea.
한국이나 중국을 압박해서라도 바이든 행정부 임기 초반 김정은 정권이 지금처럼 관망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도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이 도발로 복귀하지 않아야만 오바마 행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한 탑다운 방식이 계속돼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과의 대화가 반드시 탑다운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President Trump engaged in was top down. I guess President Clinton engaged in bottom up because I negotiated with the North Koreans for more.
갈루치 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가 탑다운 방식이었다면 자신이 북한과 협상했던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관여 방식은 바텀 업, 즉 아래에서 위로 가는 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무 협상에서도 제네바 합의 등 양쪽이 인정할 만한 합의가 나왔고 이는 누가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보단 훨씬 나았다고 밝혔습니다. 힐 전 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탑다운 외교가 비핵화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실무 차원의 협상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고스 국장은 미국의 정상만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북한에게는 탑다운만이 유일하게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탑다운을 통해 북한과 어떻게 협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핵심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탑다운을 시도할 수 있는 파격적인 대통령이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렇지 않으며 의회도 이런 접근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해넌 연구원은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이 북한 정상과의 만남 등에 대해 과도하게 조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조언했습니다.
Jimmy Carter did meet with Kim Il-sung in 1994 and that really did help pave the way for the agreed framework as flawed as the agreed framework may have been.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인 1994년 김일성 주석과 만났고 이 만남은 결함이 있긴 하지만 제네바 합의의 기초를 닦는 데 기여했다는 겁니다. 오해넌 연구원은 또 오바마 대통령도 2009년 취임 연설에서 적대국이 쥐었던 주먹을 풀면 손을 내밀겠다고 말했다면서 북한이 주먹을 풀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국을 통한 진전 방안에 대한 해법도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이용해 북한과의 진전을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많았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중국의 강한 자세를 취하는 건 미 의회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새 행정부가 들어서도 이런 분위기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s not going to necessarily change just because the Biden administration is coming in. Style and tone might be different, but overall approach to China.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중국을 대하는 방식이나 목소리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와 비교해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란 겁니다. 따라서 이는 중국을 이용한 북한 문제 해법에 있어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했다고 테리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매닝 연구원도 중국을 이용한 북한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problem with China is our priority is denuclearization and their priority is stability.
매닝 연구원은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에서 문제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시하는 반면 중국은 북한 체제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내일은 세 번째 순서로 미 의회의 구성 변화와 대북 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가 유력해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략적 인내 정책은 당시 미국의 포용을 거부한 북한이 자초한 것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같은 패턴이 되풀이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최근 VOA에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을 단순한 봉쇄 정책으로 평가했습니다.
The policy which was known in that administration as strategic patience, which it seems to me is a lot like a simple containment policy.
갈루치 전 특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도 전략적 인내 정책과 같았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지 아니면 북한의 역량을 동결시키고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위협을 제한하는 기존의 정책을 되풀이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당시 북한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입니다.
Strategic patience was not a choice by the United States. It was imposed on the United States because North Korea was not willing to negotiate.
세이모 조정관은 전략적 인내는 미국의 선택이 아니었다며 북한이 협상을 원치 않았기에 미국이 택할 수밖에 없었던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9년 1월 취임사에서 적성국 지도자들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Know that you are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But that we will extend a hand if you are willing to unclench your fist.
부정과 기만 그리고 반대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역사의 잘못된 쪽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들이 움켜진 주먹을 펴면 미국도 손을 내밀겠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특히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의 이행을 위해 대북 정책도 대화와 협상 기조로 나갈 것임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9년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5월에 2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2009년 5월 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 핵실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무모한 행동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And I strongly condemn their reckless action. North Korea's actions endanger the people of Northeast Asia.
오바마 대통령은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지지하며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도입합니다. 이어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에는 북한과 2.29 합의를 맺으며 다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려 시도했습니다. 북한의 핵활동 중단과 미국의 식량 지원을 맞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불과 보름여 만에 장거리 로켓 시험 계획을 발표했고 그해 4월 13일 이를 행동에 옮겼습니다. 2.29 합의가 파기된 순간이었습니다. 북한은 이후 2012년 12월과 2013년 2월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2013년 2월 12일 북부 지하 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금융거래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안보리 대북결의 2794호 채택을 주도했습니다. 2014년 말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 영화사를 해킹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북 제재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북한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고 2월에 광명성 4호 위성을 발사했으며 9월에는 5차 핵실험까지 강행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안보리에서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두는 대북결의 2321호를 채택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집권 마지막 해에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 행정명령 13722호 그리고 두 차례 인권제재 명단을 발표하며 북한과 대화 없이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11일 VOA에 당시 북한의 도발이 미국과 한국의 강경 대응을 초래하고 외교적 접근의 공간을 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For the Obama administration, you know, those provocations shaped the environment. You know, basically North Korea was taking actions that I think were pushing.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의 도발이 오바마 행정부 대북 정책의 환경을 만들었다며 북한의 행동들이 오바마 행정부는 물론 한국의 보수 정권들도 북한으로부터 밀어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고 2010년 연평도에 북한이 포격을 가해 민간인들이 사망했습니다. 뒤이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당선인 시절인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해 한국의 강경한 대응을 자초했다고 스나이더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이 도발로 바이든 행정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 때와 같은 패턴이 되풀이될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계인 미셸 박스틸 후보가 미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한국계 당선인은 모두 3명으로 역대 최다인 가운데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또 다른 한국계 후보까지 당선이 확정되면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은 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실시된 미국 선거에서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이 또 한 명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캘리포니아 48 선거구의 미셸 박스틸 공화당 후보입니다. 스틸 후보는 11년째 98%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50.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현직인 할리 루다 민주당 의원을 약 1.8%포인트 앞섰고 루다 의원이 이날 낮 성명을 통해 패배를 인정하면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스틸 당선인이 승리한 캘리포니아 48 선거구는 한인 인구가 많은 오렌지 카운티가 포함된 곳으로 루다 의원 당선 전까지는 공화당이 장악해온 곳입니다. 스틸 당선인은 11일 한국 언론들과의 화상 기자회견에서 경쟁자보다 한 발 더 뛴 것이 주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COVID-19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 있을 적에 저희는 12주 동안을 그러니까 한 11만 개의 집을 낙도돌 한 게 굉장히 이번에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당선인은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고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사태를 계기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2014년부터 오렌지 카운티 2지구 슈퍼바이저로 활동했고 이번에 첫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해 승리했습니다. 스틸 당선인은 한인들을 위해 다른 한국계 의원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인 아메리칸들이 그 한쪽 당이 아니고 양쪽 당에서 다 선거에 이겼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스틸 당선인은 또 미의회 한반도 정책과 미한 관계에도 기여하고 싶다며 향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틸 당선인을 포함해 이번 미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한국계 후보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현 116대 의회에서 유일한 한국계인 앤디 김 하원의원이 뉴저지 제3선거구에서 공화당의 데이비드 릭터 후보를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민 2세인 김 의원은 하원 군사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 등에 속해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미한동맹 지지법안 등 미한동맹과 미국 내 한인 문제에 관한 다수의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주 제10선거구에서도 한국계인 메릴린 스틸그랜드 민주당 후보가 현역인 같은 당의 베스 도글리어 의원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한국에서 군 복무를 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직후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스테릭랜드 당선인은 BOA와의 인터뷰에서 한인사회 목소리뿐 아니라 미한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해 고민하고 핵 확산과 북한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태평양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국가안보 문제인 주한미군 주둔에 관해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캘리포니아 39 선거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영김 공화당 후보까지 당선이 확정되면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은 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내년 7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이끌려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지원 한국 국가정보원장은 3박 4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11일 기자들에게 한일 양 정상이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의지가 강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강제 징용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입장차가 큰 상태에서 박 원장의 이번 방일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박 원장의 방일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동맹 가치를 앞세워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직접 개입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박 원장은 방일 기간 중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예방해 양국 간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의지를 공식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스가 선언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내년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올림픽 초청이 성사되려면 주최국인 일본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얼어붙은 한일 관계부터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앞서 지난 10일 국제체육 분야 전문가인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스위스 주재 대사로 임명하면서 노 대사에게 IOC와의 좋은 인연을 살려서 도쿄올림픽 개막식 남북 공동 입장과 2032년 남북올림픽 공동 개최 등을 잘 협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한국 정부는 다자 외교,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 한, 일 안보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캠프의 정책 기조에 맞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미리 보이면서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을 국제 무대로 나오게 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차원에서는 내년 일본의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려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일본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고 한일 관계 개선이 전제가 되는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과거 미한일 삼각동맹의 완전한 복원까지는 몰라도 한일 관계는 어느 정도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차기 행정부가 미한동맹 정상화를 고리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개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도 과거와 같은 방식의 밀착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런 미국의 그 방위비 주둔이라든가 전작권 환수라든가 뭐 주한미 철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상화시켜주는 것에 대한 거기에 상응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는 거죠.
납치자 문제로 갈등이 지속돼온 북일 관계에 대해 신범철 센터장은 스가 총리가 최근 김 위원장과 아무 조건 없이 만나겠다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는 등 향후 두 나라 관계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문제는 북한의 태도라면서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내년 7월까지 미북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나 속도에 대해 북한이 큰 불만 없이 대화에 나설 만한 분위기가 이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북한이 올림픽을 통한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도 자신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협상에 나서지 않는 가운데서 이제 남북 관계나 그다음에 또 북일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좀 변화를 주고 나름대로의 숨통이 좀 트인다면 이제 북한으로서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도 보면 북한의 그런 그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정립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일본이 북한 고위급 인사의 올림픽 초청을 추진할 경우 미일 간 견고한 동맹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도 대화의 판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미국 민주당 행정부는 전통적으로 대북 관여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이런 접근에 나서는 것이라며 올림픽 무대에서 한국과 일본의 중재로 미북이 만날 경우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혼자 북한을 이야기하는 건 북측이 귀를 안 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제무대와 관여시키는 거고 북한이 가장 관심이 있는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도쿄올림픽을 다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1차적인 변수는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진정 여부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일본은 이미 코로나 사태로 1년 연기돼 내년에 열게 된 도쿄올림픽을 반드시 치르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대회 개최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였던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두 남매가 워싱턴에서 북한 정권의 실체를 알리고 체제 변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엘리트 계층마저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의 폭압성과 극도로 열악한 인권 실태를 비판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대대적으로 전파하지 않고 북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현승 씨와 이서연 씨 남매를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두 분은 2016년 워싱턴포스트지를 통해서 북한 상위 1% 엘리트 계층으로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평양에 살면서 뉴욕 맨하튼 수준의 삶을 누렸다라고 해서 평해튼이라는 신조어의 주인공으로 묘사됐던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두 분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생 서연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양에서 나서 자랐고요. 리설주가 다녀서 잘 알려진 금성학원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평양외국어학원에서 중국어, 영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저는 김일성종합대 외국문화학부를 2년 다니고 중국에 유학을 나가 오빠가 다니고 있던 경북재경대학 금융학부에 입학하여 2014년 7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승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금성학원을 다니면서 음악을 좀 배웠고요. 그 후로는 평양 외국어학원에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 뒤로 북한의 군에도 입대해서 3년 이상 군사복무를 했고 중국에 있는 동북재정경제대학에서 국제무역과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북한과의 무역도 실전 경험을 했고요. 2014년 10월 가족과 함께 북한을 탈출해서 망명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북한 39호실 고위관리를 지내신 분이 맞죠?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 아버님은요. 39호실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요. 39호실 산하 대용천국의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장, 나중에는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을 거쳐서 2014년 망명 직전에는 중국 대련주재 대형무역총회사 지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에는 북한 시민의 최고 영예인 노르병웅 칭호를 수여받으셨습니다.
네. 두 분 모두 평양에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유학 생활까지 경험했단 말이죠. 폐쇄된 사회 속에서도 뭐 나름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누렸던 젊은이들이 과연 외부 세계를 얼마나 동경했을까 궁금하거든요.
북한에서 과거 한 20년 전부터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가면서부터 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작게나마 자본주의를 경험한 세대들이 많고요. 그리고 해외에 나갔던 분들은 직접적으로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그 자본주의의 우월성에 대해서 배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라는 사회가 매우 폐쇄적인 사회고 국제사회와 단절됐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아가면요. 그런 사상이나 그런 생활에 대해서 남들한테 이야기도 할 수도 없고 공유를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많이 보고 느낀 분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누렸던 것을 북한에 돌아가서 누리지 못하게 되면 그게 그리움이 많거든요. 그런 자본주의나 이 자유민주주의 세상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부러워하고 그래서 더 한국 드라마나 미국의 영화 같은 좀 자유롭고 창의적인 그런 창작물들을 보려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깥 세계의 삶이 궁금한 거하고 또 동경하는 거하고 실제로 탈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란 말이죠. 북한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이곳에서 반드시 탈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절실했던 순간이 있었던 건가요?
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시절 저의 제일 친한 친구이자 대학 4년기간 동안 같이 방을 썼던 룸메이트가 제 눈앞에서 보이보이 여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도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친구의 가족이 또 내 친구가 그렇게 처참하게 끌려가는 걸 목격하는 그때 그 당시의 심정과 그 후에 그의 가족에게 생긴 비참한 결말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외에도 말레이시아 대사의 아들이나 또 수많은 저의 친구의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부모들이 처참히 처형되고 하는 사실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 사회가 잘못됐다는 인식 또 이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빠 이현승 씨는 인민군으로 복무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소위 평했던 삶을 살다가 상당히 열악한 북한 군대를 경험한 것은 아주 극적인 변화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혹시 그게 북한 사회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 계기는 아니었을까요?
네, 군 생활 경험이 저에게는 정말 값진 시간이었고 도전과 시련을 겪은 시기였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북한 시민들이 실생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고요. 제가 또 군을 나가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 학교는 군복무를 면제를 받았습니다. 특목고가 돼가지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자원을 해서 군복무를 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들도 있었고 한 가지 제가 실례를 드리자면요.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시작에는 사군단 해주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TV를 틀면은 이제 한국 TV도 가끔 나왔습니다. 주파수가 고정이 안 돼가지고요. 또 다른 저의 친구의 부대에서는 해상 경비대였는데요. 그 친구들은 이제 북한은 절대적으로 전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거의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전기를 볼 수 있거든요. 한두 시간씩. 그렇지만 그 친구들은 이제 자전거로 페달을 밟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공정을 갖춰가지고요. 그걸로 TV를 보는데 팀 전원이 한마음이 돼서 한국 TV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또 놀랐었고요.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식량 배급 상황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좀 이상하다 이런 점을 발견한 적이 있으세요?
제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군 복무를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그때 당시에 북한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도 식량 지원을 많이 했고요. 지금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때 남북 교류하고 식량 지원하고 이런 게 다 그 주민 북한 주민들한테 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북한 주민들한테 그 식량이 간 건 아니고요. 북한 군인들이 다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대에서 한국 대한민국에서 지원한 쌀이라고 적힌 쌀 포대를 날르고 모든 군인들이 섭취를 했습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요 군부대에서 식량이 없어가지고 군부대에서 하루 두 끼 먹고 이런 부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00년 초반에 남북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부터 식량이 대대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대부분의 식량이 한국으로부터 지원된 쌀이었고 북한의 거의 모든 군부대가 한국에서 지원된 쌀을 가지고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두 분처럼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또 유학까지 다녀온 젊은이들은 북한에서 주로 어떤 길을 걷게 됩니까? 뭐 두 분이 만약에 지금 평양에 그대로 살고 계신다면 예정된 진로가 있었나요?
북한에서 교육을 잘 받고 또 해외에서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북한 정권에서 중령이 되는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또 저도 이제 아마 북한에 계속 있었다면은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 일하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해외에 살면서 자유가 소중한 걸 알고요. 김정은 정권의 비인간적인 그 만행들에 보면서 그 정권을 위해서 돈은 복무할 수도 그 밑에서 살 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말씀하신 대로 권력 가까이에서 순탄할 수도 있었던 북한에서 삶을 포기하고 선택한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의 생활 만족하십니까?
네, 당연히 만족합니다. 누구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이 생활이 만족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동생 서현 씨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저는 지금 워싱턴 다운타운 어성 호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의 싱크탱크와 미국의 NGO 비영리단체에서 북한 관련 자문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4년 전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한 뒤에 공개 활동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유튜브라는 창구를 통해서 북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알리게 된 계기는 뭘까요? 동생 이소연 씨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에 폐쇄적인 국가, 자유와 인권이 말살된 북한에 대해서 널리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대부분의 많은 미국이나 국제사회 사람들이 북한에서 선전선동하기 위해 포장한 단면밖에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북한의 내막의 진실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그들을 노예의 구속에서 해방시키고 북한의 자유를 가져오는 힘이 될 거라고 믿게 되면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 실상을 설명하는 탈북민 분들 영상을 자주 접했습니다만 북한의 이른바 엘리트 출신 젊은이들이 영어로 그것도 미국에서도 워싱턴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은 두 분이 아마 유일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떤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평해트나이트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고요. 미국 뉴욕 맨해튼에는 자유의 유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유를 상징하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평양도 맨해튼처럼 자유가 상징적인 도시가 되기를 바라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뉴요커들처럼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이 북한 전체에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바라면서 평해트나이트라고 이름을 짓고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체제의 본질에 대해서 아직도 국제사회 많은 분들이 왜 김정은 체제가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왜 핵을 포기할 수 없고 왜 인권을 말살하는지 그런 인식이나 지식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험과 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회의 본질에 대해서 국제사회에게 알리고 싶어서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바로 며칠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고 지금 뭐 당선자 확정이 안 돼서 상당 기간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정치의 중심지에서 직접 겪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두 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느꼈던 점은요. 미국이 참으로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고 법치가 있는 나라라는 걸 느꼈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 선거를 보면서 조금의 우혹은 있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균형과 견제가 잘 형성된 나라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그 어떤 우혹도 법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나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이 그럼 어떤 대북 정책을 좀 취해달라 혹시 기대하는 바나 구체적으로 주문하고 싶은 접근법이 있나요?
네, 제가 차기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바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부탁이나 기대를 하고 싶고요. 북한 인권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차기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핵 문제만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외교 정책을 펼치기보다는요. 북한 정권의 본질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지, 왜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안 주고 그들의 인권을 말살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와 미국이 협심을 해서 북한 정권이 개방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인권을 해결하는 것이 북한의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의 친한 동기생 또 동료 얘기도 했는데 북한에 남아있는 분들에게 워싱턴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동생분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북한의 잘못된 체제의 속성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고 깨우치고 또 그들이 자유 세계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들만 자유를 찾는 게 아니라 북한에 남아있는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자유를 찾아주는 일에 같이 동참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동료들과 친구들,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배운 것보다 더 많은 비인간적인 만행과 체제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그리고 그 정권에 희생이 되지 않길 바라며 여러분이 그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북한 정권은 앞으로도 100년 이상 갈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의 시대에 맞게 여러분이 옳은 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2014년 북한을 탈출해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승, 이서연 씨 남매로부터 북한 정권의 실상과 체제 변혁 필요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를 알아보고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의학자 조나스 소크를 만나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40년 11월 12일 생각하는 사람, 아담과 이브, 칼레의 시민 등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대표적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이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납니다. 로댕은 14살 때부터 조각을 공부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조각을 하며 예술가로서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30대 후반 로댕은 청동시대라는 작품을 발표하고 이것이 미술계의 주목을 받으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후 로댕은 단테의 소설 신곡에서 영감을 얻어 지옥의 문을 제작하고 지옥의 문에 있는 많은 인물 조각상 중 하나인 생각하는 사람으로 조각계에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사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데에서 나아가 살아있는 듯한 생명력을 불어넣은 로댕의 작품들은 당대의 예술가들은 물론 근대 조각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982년 11월 12일 폴란드의 자유 노조 지도자 레흐 바웬사가 감옥에 갇힌 지 11개월 만에 속방됩니다. 두 해 전 1980년 폴란드 자유노조는 레흐 바웬사를 중심으로 노조의 자율적인 운영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바웬사는 단결이라는 뜻의 노조 솔리다르노시츠를 조직한 후 전국적으로 파업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러자 소련은 자유노조 솔리다르노시츠가 공산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며 폴란드 당국이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직접 개입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소련의 침공을 두려워한 폴란드 정부는 1981년 12월 군 지도자인 보이치에흐 야루젤스키를 총리로 선출하고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이로 인해 자유노조 솔리다르노시츠의 활동은 금지됐고 레흐 바웬사를 포함한 수천 명이 체포됩니다. 하지만 레흐 바웬사는 구금된 지 약 1년여 만인 1982년 11월 12일 석방됩니다. 바웬사는 이후 노동자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1990년에는 노조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폴란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 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그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카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을 차별했나 이런 것도.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북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